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가 익숙했던 그런 어떤 습관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미 자기에게 익혀진 중독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그 어려운 거는 우리가 가진 가치관 자체를, 마음의 생각 자체를 바꾼다는 것. 정말 어떤 그 습관을 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을 그렇게 나쁘다든지 고쳐야 된다든지라고 의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라면서 익혀온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그 시대, 그 나라, 그 상황에서 옳다라고 생각된 젖어온 그런 전통이나 유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곳에 살고 그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또 뭐라 그럴까? 어려운 뭐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것을 깨면은 살 수가 없고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매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옮겨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은 어려서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이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고요. 또이 나라에서는 아주 그냥 너무나 그것이 중요한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거, 이방인들을 죄인시 취급하고 자기들하고는 아주 별종이라고 생각한 그러한 그 생각들, 그러한 삶,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어떤 프라이드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온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만남을 주선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은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게 하시니 또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가진 그러한 얘기니까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또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까지 만나서 그 집에 모였던 그러한 일가와 친구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것이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것을 환영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왜 할례를 받은 그 하나님의 정말 선민으로서의 그 룰을 버리고 그리고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먹고 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말 힐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거리를 걸을 때도 뭐 보리 이삭을 그 안식일에 먹었다든지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줬다든지 아니면 그가 죄인 집에 머물렀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항상 예수님을 그 율법에 비추어서 비난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에서 너무나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것을 보고는 무조건 나쁜 거다, 그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는 그러한 그 개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르면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루살렘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보고 힐난할 때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차례차례로 이걸 설명합니다.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의 마음을 넓혀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의심하지 말고 저들이 내가 보낸 자니까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깰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마음의 벽.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셔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지 않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젖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꺼집어주시고 하나하나 토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부셔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날로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형제들을 통해서 기적기사는 일어나고 그런 형제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나 습성, 그 삶 속에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부서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런 것들을 늘 죄로 비춤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 그 사도들에게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의 그런 어떤 그 소문,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 사울에게 일어난 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그 사울이 거듭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돼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나바가 가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의 얘기를 예루살렘 성도들이 믿어주지요. 그럼으로써 이제 사울하고 예루살렘 그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장에 나오는 그 얘기들, 고넬료와 그 베드로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넬료에게는 그 요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해서 너희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그가 이제 해줄 테니까 그 초청해서 그걸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나타나 주셨지요. 그리고 또그 베드로에게는 그 사각보자기에 네발 달린 짐승과 뭐또 공중나는 새들과 여러 가지 들짐승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그러한 것을 속되거나 깨끗이 하는 것을 내가 입에 댄 일이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흔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섯 형제도라고 했으니까 그때 그 욧바에 머물고 있던 형제 몇이 같이 갔다 그랬는데 그 몇이 여섯 명이었는가 봐요. 하여튼 더 갔을 수도 있어요. 그 여섯 명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사람이 하나하나 다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그 옆에는 항상 이렇게 무리가 있었고 아니면은 두 사람이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일도 있긴 있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티오피아 환관에게 보낼 때는 그 사람만 갔습니다. 그러나 대개 하나님은 그 증인들을 두셔요. 같이 듣고 같이 보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 뭐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서 그들이 뭘 믿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구원의 말씀을 나누고자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노라라고 고넬료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듣겠나이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은 그냥 임하신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했을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거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거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놀란 일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까지 가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러므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을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들이 뭐 방언을 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막 이런 그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지
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 베드로에게 생각난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요한복음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뭘로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안에 살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탁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라고도 하고 또 직접 그냥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하면 뭐가 다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나 그때 그 다락방에 있던 120명들은 뭐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서부터 계속 함께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특별히 예수님이 택해서 정말 공생애 동안에도 쭉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목도하게 하심으로써 부활, 승천 다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직접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오랫동안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더 특별하고 그리고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적국의 그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성령님은 뭐가 달라야 될것 같법한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에게 주시는 것과 이방인에게 주시는 건 주신다 그래도 뭐가 달라야 될것 같은 게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 우리에게 처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막을 뿐만 아니라 지시도 할 수가 없고 미리 사실 알 수도 없어요. 지금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하나 듣고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증거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다. 우리들의 마음의 말은 성난 파도 같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또와 하고 어떤 여론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와 하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와 일어납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소용돌이 치듯이 그 높은 그 파도가 일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은 그냥 어떠한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뭐야? 정말 그 비바람에 파도치듯이 우리의 마음은 시끄러운 거예요. 뭐가 시끄러우냐? 우리들의 말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예요? 잠잠해집니다.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의 모든 말들을 침묵시켜요. 옆의 그 친구들이 막 서로 변론할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다들 자기 의를, 자기 생각들을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는 서로가 변론하고 서로 부딪혀요. 각각이 나의 체험하는 나의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 특히 고난당한 욥에 대해서 그 고난의 원인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의를 내리면서 지금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책망하는, 비난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욥대로 변론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내 입을 손으로 막습니다. 정말 그 말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런 부정한 것들, 깨끗이 못한 것을 입에 댄 일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깨끗이 한 거를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는 그냥 베드로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슬프고 속상하고 뭐 힘들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과거로 뭔가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의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고 내가 너를 돌보며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이 뭐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말들을 다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앞에 있던 우리들의 그때까지의 그 성난 파도 같던 그 말들은 뭐예요? 다 잠잠하게 됩니다. 그 잠잠하게 되는 게 평강이에요. 내 말이 죽는 것이, 내 말이 다 파괴되는 것이 사실 평강의 비결입니다. 우리를 평강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 평강을 깨지게 하는 건 우리 자신들의 말이에요. 염려, 걱정, 불안함, 궁리, 뭐 우리들의 어떠한 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론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하면은 그 변론하던 사람들이 다 말로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못해요.
어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 앞에는 그냥 사람들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틀리는 거예요. 뭔가 비유가 상해가지고 그 말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뭔가 미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옳아 하고 그 말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뭔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뭐라고 할 말은 없고 그냥 화가 나서 그 말한 사람 자체를 어떻게인가 그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요, 모든 그 반응들이 똑같은 일에서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꼬인 사람들은요, 뭐를 봐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똑바로 보질 못해요. 항상 뭔가 부정적으로 보고 항상 뭔가 의심하면서 그 꼬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뭐 먹을 거를 주면은 기쁘면 기쁘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뭔가 마음이 많이 꼬이고 그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그거를 받고 고맙습니다를 못하고 아, 이건 너무 달아서 뭐 이렇고 뭔가를 트집을 내요. 그래놓고 사실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집 내는 마음, 뭔가를 이렇게 단순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은 그 아이의 마음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마음들이 다 상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순전하게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좋은 거를 좋다라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뭔가를 자꾸 트집을 내서 헐뜯으려 그러고 그 상한 마음을 표출해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환상으로 깨달았던 것을 베드로가 이번에는 증거해서 그 형제들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설명해줘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들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직접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은 설명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고넬료만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특별하고 또그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으로 듣는 그 다른 사도들과 그 교회 형제들은 그러면 뭔가 특별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시는 방도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바울을 통해서 들은 것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재밌어.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화법이 재밌다예요. 그거는 내용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웅변을 잘하는 사람, 뭔가 그 화법이 재밌는 사람,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나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한 정말 재능을 가진 사람들 있어요. 그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구원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부수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한 그 상황은 베드로가 경험한 그러한 그냥 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들은 예루살렘 성, 그 교회 사람들이 잠잠해졌다. 그것을 잠잠하게 하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잠잠하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한 역사하신 그 설명의 내용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자기들이 체험한 것처럼 믿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듣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때도 우리는 저 사람이 체험한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게 임한 말씀도 내가 진짠가?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절대로 이런 거를 먹으라고 할 일이 없고 나한테 이방인을 만나라 그럴 리 절대 없어. 내 가치관, 내 주장, 내 의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한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주지 말라 그래서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당하신다 그럴까 그런 일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많은 신앙의 그 선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듣는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 되게 다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몇 번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양보하신다 그럴까 그러나 경고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는데 사람들의 어떠한 리더를 원한 그러한 그 백성들의 얘기에 하나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걸 졸라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의 그 자손들을 너의 상권, 너희들의 가진 모든 것을 세금으로 모로 그들과 착취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나중에 체험으로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계속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내심을 갖고 그 우리가 하겠다는 대로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 멈추는 게 가장 큰 지혜예요.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 이렇게 해도 조금 뭔가 세속적이라도 조금 양다리 걸쳐도 조금 두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이 지금 금방 벌 내리지 아니하시고 금방 우리가 죽거나 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나 봐 이것도 괜찮은가 봐 하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아니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속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려 주신다 그러지만 그분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희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죄를 우리에게서 동에서 서감한 것 같이 멀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다 잊어주시는 것이지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껏 네가 어떻게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지금 율법에 어긋나게 무할례자 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했느냐, 그 자체 갖고 힐난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를 오히려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우리 여기 보면요, 지금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이 일은 사실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그 관점, 그러한 고백은 뭐냐 하면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들이 아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다 회개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열매였어요. 우리 고넬료 집에서 그 구원을,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모두가 방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면요 구원 안 받았고 성령 세례 안 받았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물론 유익한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사기 때문에, 은사라는 거는 성령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어떤 증거로 방언을 들 수는 사실 없습니다. 또 우리 알잖아요. 방언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또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지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많이 옆에서 보고 듣습니다. 또 방언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 그러한 형제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우리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 갖고 성령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성령을 제안하거나 성령을 규정지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아까 율법이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그것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새 피조물로 여기시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의롭다고 인치셨습니다.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도 받을, 너희도 그렇게 인정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일가 그리고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본 그 사람들은 그 베드로와 또 지금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 그리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상황 전말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영생 임하는, 회개가 임하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지금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받고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그 다음에 백부장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로마인을 그만두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인으로 바뀌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대인은 식민지 사람들이요. 로마인들은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더군다나 군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쫄병이 아니라 백부장이에요. 그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똑같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한 형제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님을 가진 거예요. 한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한 몸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들, 형제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계에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입장이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하든지 나와의 관계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민족적인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 얘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는 형제요,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그 형제가 그 자기 엄마가 낳은 아기를 동생으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부모가 자기 다음에 아기를 낳았으면 그거는 동생이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 아기를 낳았으면 그는 형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거는 내가 택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이미 규정지어진, 정해진 관계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그, 한몸 되게 한 우리들의 관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는 관계요. 하나님의 한 가족. 똑같이 우리는 형제라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국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형제를, 또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고, 서로가 용납 안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어떤 뭐랄까 살아온 습관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고넬료가요, 백부장이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선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인 걸알 수가 있고 그 고넬료의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한 있는 그러한 그 일가들, 그리고 친구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나쁜 마음이나 그러한 것보다는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있는 그러한 류의 사람들이었던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36년이라는 그 식민지 생활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 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그 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일본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의 어떠한 그 선행 속에서 살아온 한국 사람들, 그걸 체험한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지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또 도와서 국외에 탈출시키고 그리고 또 그들을 보호한 것도 독일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은 나라라는 걸로 보지를 아니하고요. 구원이 개인에게 그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나라를 식민지하고 민족과 민족이 지금 그 갈등 구조 속에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사람이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특히 소외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 돕는 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게 그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혀에 재갈을 무는 거라 그랬는데 자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요. 그리고 힘없는 이웃들을 항상 마음을 쓰며 배려하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이에요. 자기 욕심이나 세상에서 높아지고 그리고 커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영광받으라는 그러한 그 세속적인 것을 떠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위치는 로마 사람이요, 군대 백부장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그게 유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의 그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식민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에 그 일심으로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든 아니더니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그 삶을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은 더욱 중요시 여기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외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 밖에 사람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도르가의 얘기처럼 옆에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뭐 다른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선행을 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살아온 거, 그거는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지혜지식의 근본이고, 그리고 그것은 악을 떠나는 거라 그랬어요. 악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악이에요. 세상을 쫓아서 하는 게 악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기시고 축복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지금 자꾸 깨워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시는 일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에 봐도 뭐예요? 너희들은 나아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온 세계 땅끝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시선, 시야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넓혀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담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셔주심으로, 사건 사건 사람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담을 헐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경은 넓혀져 갑니다. 우리의 그 지금 마음의 넓이는 얼마만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대인데 우리는 얼마나 좁으라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시야는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금 열려져 있는데 내 눈동자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 눈동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는 65억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다 드러나 있는데, 너가 내 손 안에 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손 안에는 전 인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만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지, 내게 속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지,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높아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그 것과 다른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다 무너지고 다 녹아지고 다 새로워져서 다 잠잠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원하고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희들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 죄로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깨끗해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앞에 거스리는 것들을 잠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길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